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사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친히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까? 교회가 공적이고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실을 공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에 그 사실이 공적이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에 오르신 것도 예수님의 승천을 공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여 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헛소문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많은 증인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속임수나 불확실한 뜬 소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뢰할 만한 많은 증인들의 증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십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그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그것보다 조금 못한 의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렇죠? 어디를 봐도 성령님의 의자는 없어요. 성령님은 의자도 없으시고 우리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오른편은 오른편, 바른편을 뜻합니다. 오른손은 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은 누군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통치자라면 함께 앉아서 동등한 능력과 권위로 통치하는 그 자리가 오른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자인가 이것 가지고 매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자 제자들이 다 도끼 눈을 뜨고 요한과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영광을 받게 하셨다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힘으로 참된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말을 생각을 하면 상대방을 제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무조건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38장 35절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쟤네들이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 소망 때문에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홀로 완성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케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이 악한 자들의 횡포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평온하던 강이 낭떠러지 폭포에 가까워지면 점점 물살이 거세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이 전쟁, 자연재해, 악인들의 횡포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격렬해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왕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해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와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협박, 위협 이런 것을 받고 있지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증거들인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이제 모든 눈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원수들은 큰 두려움으로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과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가 얻은 유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끌어올리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이델베르거 교리문답 49문의 두 번째 답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머리가 분리된 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완성 안에서 교회는 이미 들려져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흰옷 입고 구원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무리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즉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을 견고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며 이 확신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나누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배우신 그 목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말하면서 간증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같이 주님께서 간증하고 책을 쓰라고 하셨대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건축 자재가 하늘로 막 올라간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입은 옷이 다르고 집의 크기가 다르대요. 이단과 사이비들도 이런 말로 헌금과 헌신을 강요하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입은 옷으로 집 크기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큰 집에 살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서도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뭔가 보충할 것이 생겨서 혹은 천국이 리모델링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완전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체험했대 뭐 이런 사람들의 소설 같은 이야기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처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처소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호주처럼 이렇게 큰 나라, 넓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지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한 뼘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나 스포츠스타, 재벌이라면 그곳에 처소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 처소를 얻은 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불의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내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억울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억울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전부라 여기고 자기 즐거움만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것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손해볼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 돈, 성공의 기회를 허비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불쌍하게 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 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로 이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 올려져서 하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경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초라한 천막에 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눈물 고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처소를 소유한 자들처럼 인내하며 담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가 얻은 유익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 세 번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즐겁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만듭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위로와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살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은혜다, 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더니만 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던 그 갈대아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끌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천막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위로와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린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복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삶을 살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참된 위로와 즐거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끌려 올려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위로와 즐거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우리가 위로와 즐거움으로 삼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와 즐거움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누리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즐거움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되고 의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나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위로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치워버리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참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너희에게 진짜 복이다. 그게 너희에게 진짜 기쁨이다. 이것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위로와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 복이라 말하며 이 복을 쫓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수와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자랑이 되어 있죠. 목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게 된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도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앉아 있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죄인처럼 앉아 있어요. 제가 봤던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나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어깨에 힘을 주고 지정된 자리에 딱 앉아 있고요, 뭐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은 뭐 오든지 가든지 뭐 어디에 앉든지 관심도 없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부자들이 들어오니까 극진히 대접해서 상석에 앉히고 말이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면 너는 아무데나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으로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당신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교회가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렇게 땅의 것을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임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 성령님의 능력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되는 권능,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병고침, 환상, 예언, 방언, 점쟁이처럼 미래를 점치는 예언, 막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얻게 되는 권능을 어떻게 이어서 말합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능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의 종들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 속에서 권능 있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교와 함께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삶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말이죠. 구원 얻은 자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는 것.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즐거워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는 이러한 삶을 성령님은 권능 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 보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다 보니까 가난함도, 병든 것도,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은 것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이 없는데 위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이 없어져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비천함도, 배고픔도, 궁핍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누리는 감사와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는 게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제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이 서 계신, 이렇게 서 계신 예수님을 본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들을 맞으면서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자기를 맞아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를 영접하여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일어나 우리를 영접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며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참고 견딜 뿐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